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 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37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나이는 바다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어려운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유일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든든한 신앙, 이런 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평소에는 다 신앙이 괜찮아 보이다가 그 신앙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우리 손 안에 힘 있는 신앙이 늘 없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꼭 그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그것이 정작 필요할 때에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비극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것은 남의 비극과 남의 어려움에는 그토록 충고를 잘하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당할 때에 그걸 신앙으로 넘기는 사람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의 담대함의 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는, 바울이 탄 이 배는 그 떠난 다음 날부터 아마 곧 그 떠난 당일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지 떠나서 곧 풍랑을 만난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서서 이제 괜찮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괜찮다 하고 음식을 먹이는 이 장면까지 적어도 두 주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33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이를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장면에 이르는데 이 일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말로는 별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신용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은 일이 있는 걸 보면 이 괜찮다 하는 바울의 말을 그때 신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이후에 열 나흘이 지난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쁜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신용합니다. 왜 처음엔 신용하지 않고 후엔 신용을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커다란 그 수수께끼고 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울이 처음에 한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그때 풍랑을 만난 이튿날에 짐을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기구를 버린 상태입니다. 풍랑이 몹시 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다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신용치 않았는데 그 후에 두 주일이나 지난 이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와서는 신용하게 된 그 어간에 일어난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건은 하나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뒤에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와서 훨씬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된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와서 안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확신, 이 믿음의 강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깊고 강력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후부터 적어도 열흘 정도는 사태가 더 악화되어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문제, 바울의 확신은 사건의 어떤 서광이 비친다든가 형편이 나아지는 것과 관계없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강한 것임을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과 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을 이런 위기와 절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보통 신자들에게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맨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의 하나로 이것을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전도로 많이 쓰이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과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이 친히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식의 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뜻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의 어느 국면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기독교 내용의 어느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둘은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달리는 방향을 되짚어서 돌이켜서 나한테로 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 속에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세상을 믿고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 편을 든다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고 예수 편을 든다는 것은 이 세상 편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는 인생의 방향과 가치와 목표인 이 세상 편에 들어있던 데로부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믿음의 첫 걸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많이 오해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길 상반된 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세상을 소유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모릅니다. 세상을 믿기로 하고 세상을 소유하는 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장 큰 신자들의 신앙의 허구가 있습니다. 신앙이 신자의 생활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로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 그 비유는 늘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가장 적당한 구절입니다. 저희가 길 가실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보통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자 이렇게 이 구절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하든지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말씀을 듣겠다를 정한 겁니다. 그럼 뭔 못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못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음식도 대접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이 선택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세상과 주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지금 여기서처럼 음식이냐,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께 대접을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급하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지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결과하느냐,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각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보면 9장입니다. 바로 앞에 57절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누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를 쫓겠습니다. 주님을 쫓으려고 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쫓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님께서 친히 다른 데서 증명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말씀이나 생명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물을 이쪽으로 던지라 하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를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쫓으면 현실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 저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쫓겠다는데 나를 쫓겠다는 것, 나를 믿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서 지금 하는 얘기냐 이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 말씀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이번 대학 입시에 좀 더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우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드렸으니까 주님께서도 마땅히 내가 요구하는 이런 저런데 협조하셔야 됩니다라고 순 공갈 놓고 땡깡 놓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를 쫓는다는 것은 세상을 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꼭 가난하고 세상에서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과 첫 번째 목표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부와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질 수도 있고 혹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이쪽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거와 흡사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당연히 접시를 닦았고 당연히 쓰레기를 쳤습니다. 그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유익인 것에 비해서는 하잘 것 없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감수했습니다. 그걸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못 갈 사람이면 안 갔어야죠. 그때 나는 접시는 못 닦아 그러면 접시 닦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유학 갈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았죠.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죠. 난 접시만 들면 이상하게 깨져. 접시의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접시 닦을 걸 각오해야죠. 유학을 가기로 했으면 쓰레기 칠 것을 각오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식구가 다 같이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들과 아내를 놓아두고 혼자 가서 외롭게 외로운 나날들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과 남의 나라의 풍습 속에서 관세 받으면서 공부해야만 됐었습니다. 보상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그리고 더 뜻깊은 일을 위하여, 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 희생들은 마땅히 감수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마땅히 감수할 것으로 여기는 그 부분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너무 없습니다. 그 이후엔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뒤에 두 사건은 같은 얘기의 두 국면,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즉각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부모를 공양할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쫓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식 노릇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했으면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일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회사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오직 산기도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애들을 공부시킬 때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며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애는 이제 오락을 매우 좋아합니다. 전자오락을. 그래서 공부해라 그러면 요거 죽음은요 그래요. 아시죠? 아직 뭐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밤을 새도 안 죽어요. 이 왼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는 할 틈이 없어요. 세상이란 우리가 요것만 하면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과 전심을 바치려고 할 때 요것만이 끝이 안 나게 얽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식만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또 군대 보내야죠. 시집 보내야죠. 장가 보내야죠. 그러면 손주는 봐야죠. 손주 대학 가는 건 봐야죠. 그것도 시집 장가 가는 건 봐야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심과 전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들로 네 아버지를 장사케 하라. 잘 됐다. 이제부터 난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외면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의 정신과 목표가 어디에 쏠려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이게 뭐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고는 지금 당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은 지금 당장 돌아서되 예전에 있었던 관계성, 세상적 관계성에 대하여 단호한 결별이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결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손해, 세상적인 일에 의한 자존심의 공격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차단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더니 조금 망령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신작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난관을 여러분이 유학 가서 접시 닦는 일을 감수하듯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는 이 요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고 있는 자요. 세상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많은 희생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문제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하고 약속하고 이제부터 방향 잡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대부분을 고난 속에서 보냅니다. 매맞고 오해받고 매장당하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이미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주님 이상의 대접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요구가 나옵니다. 16절 말씀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청년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주님 무슨 비유를 베풀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요새는 안 어렵다 그래요. 바늘귀를 낙타보다 크게 만들 수 있대요.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죠?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돈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가 선택한 길, 영원을 준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돈을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모을 수는 없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강팍해야 되고 악랄해야 되고 세상적인 모든 권모술수에 남에게 지지 않아야 돈은 모이는 법입니다. 부자는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자식이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자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또 고아원 만원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해야 될 책임과 우리가 인생을 성실히 살 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신자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시간과 공간을 성실하게 살기 위한 내 책임인 것과 그것이 내 목표인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돈이 내 목표고 자식이 출세하는 것이 목표이면 그는 이미 영혼을 준비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신자 중엔 부자도 있어야 되고 명예를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맡기시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부를 맡기도 하고 권세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 쓰시고 다윗을 왕으로 쓰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맡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목표로 해서 그 일을 욕심을 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대신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그 스스로 잘 설명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죠.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도 오해하셔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우리 애를 이번에 꼭 붙여주십시오. 톱을 해주시든가 톱이 안 되면 뺀치라도 시켜주십시오. 이딴 기도하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단이 왔습니다. 그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그의 필요한 물질을 갖고 온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갖다 준 이 일용품 때문에 필요하고 보내준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서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그 정도 신앙 안에서 사랑과 주의 마음에 동참한 것을 기뻐할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일체 비결을 가졌는데 어떤 비결을 가지냐? 풍부와 궁핍에도 그리고 배부른 것과 배고픔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나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목표라고 내가 선택한 길은 세상이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방해도 할 수 없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풍부하다는 것과 권세라는 것이 그가 하려는 일을 돕질 못합니다. 그가 학식이 있다든가 그가 권세를 가졌다든가 그가 부자라고 해서 그가 하는 영적 사업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그를 도울 수 없는 똑같은 이유로 세상이 그를 방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집을 나무로 졌으면 나무를 빼면 그 집이 없어지겠지만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면 나무를 뺀다고 해서 나무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이 안 설 수가 없습니다. 돌로 진 집이라면 돌을 주지 않으면 집을 질 수 없지만 돌로 진 집이 아니면 돌을 빼앗는다고 해서 집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것으로 그의 인생과 그가 하는 일에 기초로 삼거나 내용으로 삼질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그의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만큼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가 하는 일과 목표와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하고 그가 부름받은 일의 내용인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으로 기초되어 있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보십시오. 이번에도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합격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눈알이 빠지게 와서 하나님께 대들 거 아닙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안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언제 헌금 띄워 먹었어요? 제가 언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애 하나 붙여달라는 것도 안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건 언제나 듣는 아우성이에요. 우리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에요. 종교란 이 세상을 사는 내 욕심을, 이기심을, 더러운 개인적인 사욕을 포장한, 겉만 번지르한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하지 그 속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실제로 써야 하는 우리의 힘과 해결책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셈입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답을 주는데 지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아무도 안 듣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답을 받지 못하는가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과감히 잘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시죠.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태평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얽어맵니다. 혈연관계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을 얽어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꾀기 시작합니다. 그 걸림돌이 먼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안 식구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내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지 마십시오. 그 짐을 덜기 위하여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짐을 지셔야 됩니다. 그 짐을 지고 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으셔야 됩니다. 주를 따르려면은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생기는 모든 이 세상적인 올무와 짐들을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변명하기 위하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됩니다. 그 모든 짐을 지되 그 짐을 진 억울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미와 자식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우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의 해결책은 그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 모습밖에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은 이겁니다. 주님이냐 나냐입니다. 결국 신앙의 기초가 뭐냐?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한 것이냐? 주를 선택했느냐입니다. 결국 싸움은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목숨이 경각에 붙어있는 이 배 속에 있습니다. 그는 죄수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합니다. 왜요? 그가 다른 데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냐 그리스도냐 하는 싸움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마저도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가난한 신앙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경외심을 느낄 자가 없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이기심이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모두에게 잘난 척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런 게 생겼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죠? 그의 행위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정당한 기초를 세우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이 그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자다운 신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용하셔야 될 신앙의 첫 걸음, 첫 실천 목록, 바울을 띄워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나와 다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가 고백한 고백을 마땅히 해야 되는 요구 밑에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바울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름을 이해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이 선택을 기뻐할 수 있게 하사 우리의 평생을 주 앞에 맡긴 자답게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는 이들과 교회를 지켜보는 눈들 앞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